기도해 주셔서 목사 장로 기도에 잘 마치고 왔습니다. 또 많은 도전도 받고 왔고요. 또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또 새롭게 하나님께서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가실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참 많은 도전의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또 오늘 말씀은 계속되어지는 민수기 말씀이고요. 26장 전체는 2차 인구조사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차 인구조사에 비해서 2차 인구조사 거의 한 40년 만에 하는 인구조사죠. 그런데 2차 인구조사 때는 좀 숫자가 줄었어요. 1차 인구조사 때 숫자가 싸움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 남자의 수가 603,550명이었더라라고 이제 1장에 보면 그렇게 인구조사 숫자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2차 인구조사 결론은 그 26장 51절에 나와 있죠. 이스라엘 자손에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하면 이 1차에 비해서 2차의 숫자는 약 1,820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부족하긴 했지만 1세대가 다 죽는 것을 감안할 때에 부족하지 않고 거의 그 숫자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분명 그들의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했고 그래서 이제 신명기 2장에 보면 세렙강 건너기 전에 그 1세대 이스라엘 군사들이 다 죽었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에 비하면 그리고 이제 그 앞에 25장 미디안 여인과 모압 여인 그 음행 사건으로 인하여서 2만 4천 명이 또 죽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것에 비하면 숫자가 그렇게 많이 줄지 않고 한 1820명 정도 차이가 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배은망덕한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은 계속되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은 계속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반영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불순종, 그 배은망덕한 삶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구원사역, 가나안 땅을 향한 또 제사장 나라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한 그 하나님의 구원사역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거죠. 조금 수가 줄기는 줄었습니다. 그러나 거의 비슷했다는 거예요. 1820명 정도. 그런데 거기에서 가장 많이 숫자가 준 지파가 어디냐면 시므온 지파였죠. 왜냐하면 민수기 25장에서 미디안 여인과 모압 여인 음행 사건에 가장 많이 연루된 지파가 시므온 지파였거든요. 그때 연병 때문에 2만 4천 명이 죽었다 그러니까 그때 아마 시므온 지파가 가장 많이 죽었을 거예요. 그래서 절반 이상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절반 이상으로 시므온 지파가 완전히 확 숫자가 줄게 되고 거의 나머지 지파는 조금씩 증가하거나 조금씩 줄거나 그랬는데 시므온 지파에 대해서는 그만큼 절반 이상으로 숫자가 줄 만큼 이제 굉장한 위기를 가져오게 되죠. 우리나라가 요즘 인구 절벽이라고 합니다. 점점 얘기 나는 숫자가 줄고 이제 숫자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위기거든요. 다른 어떤 위기보다도 인구 절벽이 굉장히 이건데 이 인구가 준다는 것 자체가 위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1차와 2차 인구조사를 비교해 봤을 때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혜, 구원의 은혜는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을 때에 땅의 분배 원칙을 이제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52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누어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그러면서 53절에 자,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라 해서 그 첫 번째 분배 원칙은 수에 따라서 땅을 분배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수는 1차 인구 조사의 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1차 인구 조사는 출애굽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의 인구 조사를 한 것이고 여기에서 말하는 수, 수에 따라서 땅을 분배하라 그 말은 2차 인구 조사의 의미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의미는 처음에 신앙 생활을 했을 때의 그 모습이 아니라 마지막 마쳤을 때의 그 모습에 따라서 땅을 분배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각 지파가 받은 땅의 크기는 지파의 인구수에 비례한다라고 이렇게 봤을 때에 이 출애굽할 때 인구수가 아니라 도착할 때 인구수에 따라서 한다는 것은 출발할 만큼 마침도 중요하다. 내 인생의 출발 시점, 신앙의 출발 시점 못지않게 마무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정상을 향해서 올라가는 삶을 삽니다. 그러나 여러분 등산하는 사람, 예를 들어서 멀리 높은 산, 히말라야 산을 등산하는 사람이 끊임없이 그 등산을 정복하기 위해서, 그 산을 정복하기 위해서 올라가는데요. 거기에서 머뭇거리다가는 죽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가고 점 찍고 바로 내려올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했어요. 이번 목사장도 기도회 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목회를 향해, 목회 확 이렇게 쭉 올라가는데 정상을 딱 찍고 그 정상에서 머뭇거려서는 안 된다. 내려올 준비, 은퇴 준비, 죽을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을 이렇게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죽을 준비를 해야 된다. 우리 인생은 죽을 준비를 늘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시작도 중요하죠. 마칠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내 모습이 어떠한가, 이것을 늘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 땅의 분배의 원칙 그 첫 번째는 수를 따라서 하는 것인데 그 수는 처음 1차 인구조사가 아니고 지금 2차 인구조사의 수를 따라 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머뭇거리다가는 산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습니다. 왜 그 산에서 내려오다가 사고가 많이 나냐면 머뭇거리다가 결국은 죽습니다. 그래서 올라갔다가 바로 내려올 준비, 바로 은퇴 준비, 죽을 준비를 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거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보면 히브리서 4장 1절 말씀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다 할지라도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그래서 그럼 늘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설 때의 그 모습을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 이 2차 인구조사의 어떤 모습의 비유이기도 하고 또 땅의 분배의 원칙 중에 그 첫 번째가 수를 따라서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분배 원칙은 거기 이제 55절과 56절인데요.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랬고 56절에도 그 다소 그 숫자 많고 적음을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3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누구께?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래서 이제 제비를 뽑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은요, 이제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굉장히 이제 중요하죠. 왜냐하면 에브라임 지파는 요셉의 아들이고 유다 지파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나올 지파 아닙니까? 그래서 그 지파가 어느 땅을 이렇게 제비 뽑아서 분배 받는가 굉장히 중요한데 유다 지파를 보면 예루살렘을 비롯한 그 아주 중심, 이스라엘 땅의 한 중심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비 뽑아서 차지한 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 제비 뽑기는 했는데 사람이 제비를 뽑지만 그 결론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그 유다 지파를 바로 예루살렘을 비롯한 거기 한 중심, 아주 그 땅을 차지하게 했다는 것은 굉장히 구수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자, 시편 78편 67절에서 68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요. 자, 시편 78편 시작.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사무엘상에 가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싸우다가 법궤를 빼앗겨버려요. 법궤가 원래는 에브라임 지파에 있었거든요. 요셉 지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요셉 법궤를 빼앗기고 블레셋 땅에 갔다가 돌아올 때 사무엘하 6장에서 다윗이 지금 그 법궤를 다시 찾아서 올 때는 어디로 오냐면 유다 지파 그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그 말씀을 시편 78편에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요셉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유다 지파를 택하시고 시온 그 땅을 택하셨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요셉 지파에서 이렇게 법궤가 빼앗겨서 이렇게 돌아오는 과정을 사무엘상 이제 4장부터 쭉 6장까지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그런 모습 보면 하나님께서 아,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이미 지금 계획하셨고 말씀하고 계셨고 또 그대로 진행하고 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런 일들을 제비뽑기 방식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렇게 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깨닫든지 못 깨닫든지 계속해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분배 원칙은 숫자에 따라서, 두 번째 분배 원칙은 제비뽑기 방식이었습니다. 세 번째 분배 원칙은 거기 55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조상의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들의 조상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말은 여러분, 이 하나님은 그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따라 주신 이 선물이 바로 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조상의 지파의 이름을 따라 분배하라. 그래서 분배 원칙은 첫 번째 수를 따라서, 자, 두 번째 제비뽑기 방식으로, 세 번째 조상의 이름을 따라서 이렇게 하겠다는 거. 그래서 숫자가 많은 그 지파는 많은 땅을 차지하게 하는데, 그러나 위치는 제비뽑기 방식으로, 그 위치 아주 중요한 땅, 중요하지 않는 땅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것도 힘이 있다고 해서 중요한 땅을 차지한 게 아니라 제비뽑기 방식으로 했는데, 일을 그 하기는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땅을 비롯해서 자신이 주시는 이 자원이 모든 백성에게 이렇게 골고루 돌아가게 하셔서 모두 그 자원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열두 지파가 전부 그 땅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땅을 분배받아서 행복하게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게 주님의 마음이었던 거죠. 그 중에 레위는 땅이 없었다라고, 이제 그때 뭐 민수기 3장 4장에도 말씀하고 있었지만 여기서도 역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57절 말씀 보겠습니다. 레인으로 계수된 자들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하고 쭉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레인은 땅 대신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민수기 18장 20절 오면 내가 너희의 분깃이요 너희의 기업이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레인들에게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레인들은 특별한 땅을 분배받는 게 아니라 이제 다른 지파들 사이에 끼어서 거기 지파들의 사이에서 이제 거기에 거주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그들이 섬겼지만 각 지파들이 있는 그곳에서 레인들이 다 섬기면서 영적인 일, 제사 일, 그리고 이런 말씀 가르치는 일을 하도록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땅 대신에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았다는 거죠. 그들은 이스라엘 전역이 흩어져서 자기 땅 없이 하나님만 기업으로 삼고 살았는데, 이 레인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땅을 하나님으로 삼지 말고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으라고 이 레인들을 보는 시각적인 메시지로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유선으로 물려줘야 되지, 내 땅, 내 부동산,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물려주는 것, 이것을 목표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재물을 물려줘서 잘 될 수도 있고요 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땅을 많이 물려주려고 할 것이 아니라 이 신앙의 유산, 말씀의 유산을 물려주면 그들이 어느 때든지 어느 곳에 살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재산을 많이 남겨놓으면 그 재산 때문에요 싸웁니다. 그리고 그 재산 때문에 행복하게 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불행해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이 기독 신앙으로 살아가는 이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서는 부모들이 재산을 이렇게 했다 해서 자식들에게 다 물려주는 게 아니라 대부분은 다 사회로 환원하고 자식들은 키우기만 하고 너희들은 너희가 알아서 하라라는 그런 개념이 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산을 물려주는 게 그렇게 우리나라처럼 강하지 않습니다. 물론 물려주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나라는 전부 자기 자식에게 재산도 물려주고 땅도 물려주고 부동산 동산 할 것 없이 다 물려주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나중에 장례식장에서 자식들이 싸웁니다. 땅 나눠먹고 부동산 나눠먹기 위해서요. 싸워요? 아니 죽기 전에도 싸우고 또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실 때도 싸우고 또 그 물질 때문에 행복하냐? 행복한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불행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아갈 가능성도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땅을 기업으로 줄 것이 아니라 말씀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유산으로 넘겨줘야 한다는 것. 이것이 레인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레인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분기시고 내가 너희의 기업이니라. 그 레인들이 각 지역 각 지파에 흩어 살면서 바로 믿음이 유산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유산이다라는 것을 레인을 통해서 늘 배우게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식들에게 땅을 또 혹은 재산을 물려주려고 노력할 것이 아니라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우리는 힘써야 돼서 때를 따라 어떤지 뭐든지 항상 말씀을 전파하고 신명기 6장 말씀처럼 집에 있을 때든지 아니면 밖에 나갈든지 항상 말씀을 가르쳐 강론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신명기 6장의 말씀, 쉐마의 말씀을 늘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면 그것이 그들의 최고의 유산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차피 삶을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니까 이 레인들을 통하여서 주시는 교훈은 바로 그겁니다. 자녀들에게 물려줄 유산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다. 이 믿음을 준비하고 있는지 특별히 이 가정의 달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중에 이제 60절 61절을 보면 아주 뼈아픈 과거를 기억하게 하십니다. 자, 이 인구조사를 누가 하고 있냐면 지금 이 그 엘르아살이 하고 있거든요. 63절을 보면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계수한 자라 그랬으니까 엘르아살이 지금 계수 숫자를 세고 있는데 엘르아살은 아론의 셋째 아들입니다. 그러면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은 어떻게 되세요? 나답과 아비우인데 레위기 10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명하시지 않는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었다라고 그랬어요. 자, 레위기 10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에서 3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우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했다 했어요. 그때 아론의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나답과 아비우가 죽었는데 그것도 제사하다가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한 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는 불로 잘못 제사하다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이 복된 일이기도 하고 자칫 잘못하면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못 드리면 이렇게 죽는다. 지금 그 동생 엘르아살이 인구조사하면서 지금 나답과 아비우 이야기를 하나님이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뼈아픈 경고의 메시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유지하며 거룩하게 산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아니었을 때 우리 신앙이 훼손되고 신앙이 망가졌을 때에 우리가 받을 그 징계, 그 저주 또한 얼마나 무시무시한가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자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들 아니겠습니까? 내키는 대로가 아니라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의 거룩함을 지키며 예배하는 삶, 이것이 복된 삶이다라는 것을 지금 이 인구조사 끝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숫자는 늘기도 하고 줄기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사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 하나님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배하는 삶,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에게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땅을 유산으로 넘겨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유산으로 남겨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예배하고 거룩하게 산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그러나 그 거룩함을 훼손했을 때 또한 얼마나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는가도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첫 인구조사 때 계수된 사람들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모두 광야에서 죽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63절을 보니까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사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다라 그랬어요. 우리 잘 아는 대로 민수기 14장 28절에서 30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자, 14장 28절에서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사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갈렙과 여호사 외에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한 사람들 외에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이렇게 죽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였다. 그래서 불신과 순종, 불신과 불순종은 재앙, 하나님의 저주를 가져오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단순한 사실 하나가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서 가는 우리가 봐야 될 이정표인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복되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인도에 가실 것이지만 그러나 불순종했을 때 그 결과는 비참하게 짝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왕년에 그런 사람이야 그게 아니라 마칠 때에도 내 인생 마감할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도 잘했다 칭찬받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읽고 이제 마무리하겠는데요. 자,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자, 11절.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게 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이 민수기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12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까 히브리서 4장 1절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그 남아있을지라도 우리가 항상 조심하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고 이 아침에 기도할 때 첫 번째는 끝까지 우리 믿음을 잘 지켜갈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지켜주시고 내 삶을 지켜주옵소서. 두 번째는 땅을 기업으로 삼지 않냐고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는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세 번째는 예배의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 삶이 예배의 거룩함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은 순종하면 복이지만 불순종하면 저주다 그랬습니다. 늘 순종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으로 오늘도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해 주시